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5편,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이 105편은 오늘 강해의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사실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베샬롬 교회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가정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특히 구약 성경에서 쓸 때는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생각났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때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적인 단어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더라 뭐 이런 단어들은 그냥 찾아오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되게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6절은 시인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같이 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7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나머지 7절부터 45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짚어가요.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말합니다. 7절부터 15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보고 15절은 같이 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같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는 것을 23절까지, 16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해요. 제가 16절 똑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제 24절부터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36절까지인데 애굽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6절까지 24절부터 또 같은 형식으로 읽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꺾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같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이제 37절 이하 45절 마지막 절까지는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기억하셨느냐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이 시편 105편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시는 뭐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렇다 이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갈씩이에요. 말하자면 1절부터 6절에서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배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찬양을 하지만 혼자서 찬양 안 하겠다는 거죠. 같이 하잖아요. 이 105편의 전후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103편과 104편이 한 짝을 이루는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3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리고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러니까 구속 역사와 창조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시편이 모두 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나요. 마찬가지로 105편과 106편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시편이 전부 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권이 끝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두 편도 마찬가지로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짝을 이루나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짝을 이루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106편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음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106편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낫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근데 거꾸로, 이게 더 반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다. 105편, 106편.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04편이 끝날 때 뭐라고 끝나요?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온다 그랬죠? 시편 전체에서.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시편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70인경,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그 유대인 학자들은 이 할렐루야라고 써, 이 104편에 있는 거를 105편에다가 딱 붙여요. 105편 시작하는 말로. 그러면 105편이 어떻게 끝났는지 조금 아까 읽은 거 기억나세요?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죠. 또 106편은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뭘로 끝나요? 48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래서 사실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게 103편과 104편,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105편과 106편,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조 역사,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처음에 15절인데 이 1절부터 15절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표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의 비슷해요. 언제 쓴 시인가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너무 기뻐서 부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볼수 있겠죠. 그 내용의 전체가 아니고 그 내용의 일부를 여기에 시편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역대상 16장인데 그게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이 1절부터 15절에 쓰여져 있으면 106편 마지막 두 절. 그럼 몇 절이겠어요? 47절과 48절이에요. 47절하고 48절은 같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인데 35절과 36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05편과 106편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의 상황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다윗성에 있어.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어. 이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 짧지 않은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단 나누기는 다한 거예요. 1절부터 6절에 있는 거는 예배하라는 초청이에요. 예배하라. 근거가 있죠. 1절과 2절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기이한 거는 왜 기이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만 기이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이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절구절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죠. 기니까. 근데, 1절과 2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가 나오죠. 2절도 그래요.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진짜 예배는 진짜 증거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의 수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왜 존재해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한다면, 진짜 예배한다면, 하나님 예배한다는 건 어떤 거죠? 이런 거예요.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찬양하고 즐거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당연히. 말하겠죠. 누군가에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증거, 예배가 증언, 예배가 전도, 선교를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 없는데 전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나쁜 사이클이 돌아가요. 예배가 없는데 증거를 하는 거,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라도 하니까 낫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왜곡된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말하자면 교회와 복음을 일치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교회를 자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진짜 예배가 살면 증거가 살아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예배가 없어서. 3절을 보면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예배자가 찬양에 몰입이 돼서 그게 그 안에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표출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런 은혜를 아십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러죠. 왜곡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어떤 혜택을 구해요. 이게 교회가 왜곡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나는 안 가겠다. 거룩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 했을 때 모세는 안 가죠.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예배의 주체가 누군지를 말하는데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육적 후손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명령형이에요. 거의 다 명령형이에요. 근데 그 명령형은 복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 불가결한 것인가, 얼마나 지금 당장 긴급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이 뭐냐 그러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은 하나의 설교의 기능을 하는 거죠. 설교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설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기능은 아, 모르던 걸 하나 알았어. 야, 성경을 잘 푸네. 이런 게 아니고 설교의 기능은 우리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일깨워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역사 회상하는 데 장면으로 들어가면 7절부터 15절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데,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 기억했다는 말,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8절하고 42절이죠.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 쭉 설명하기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11절 그 내용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서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나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자기에게 직접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 진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의하면 더 나은 분양 이런 것 말고 더 나은 분양 하늘에 있는 것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지리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권 문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내쫓고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족장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또는 다른 어떤 시인이 썼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족장들의 역사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족장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메시아의 족보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이 족장들의 무분별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명을 위태롭게 하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죠. 소명을 저버리는 것 같은 실수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12절에서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냥 뭐 나그네가 됐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안전망,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치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사회안전망은 그 가문이에요. 가문.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 보장 없는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몇 되지도 않았어요. 사람 수가.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족 속에게서 저족 속에게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 떠돌아다니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생각으로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족장들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자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한 것밖에. 이 사람 잠이 왔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하고 잠이 왔겠어요? 이런. 근데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이 협박하세요, 직접. 건들지 마, 이 사람? 이 사람의 아내 건드리지 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족장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16절부터 23절인데 이 요셉 본문은 가장 유명해요. 이 본문, 이 105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너무나 놀랍게 보여주는 스토리이기도 하죠. 먼저 16절부터 19절에서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다 먹고 살만 하면은 왜 애굽으로 갔겠어요? 끊어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작전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미리 요셉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 종으로 팔렸다는 말은 중의적이에요. 에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영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실 때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인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는데 노예로 보내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종을 진짜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중의적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역할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미리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 치고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매였으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감옥에 들어간 것을 지금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 고생을 하는 17살의 소년이 13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서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의 말씀이 누굴까? 여기서는 해석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근데 유력한 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요셉의 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이걸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요셉의 꿈일 수도 있어요. 모호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요셉은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으로 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꾼 것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 한정했을 때 그리고 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시대에 한정해서는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요셉의 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거는 요셉에게 주셨던 꿈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요셉은 상당히 어렸을 때 그 꿈은 남아 있었지만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얼마나 13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허비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성숙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암만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꿈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종, 노예에서 총리로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이죠. 죄수에서 총리로 수직 상승을 하는 거죠.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신실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만이 아니라 그의 야곱의 모든 집안을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바로 왕이 주권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인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셨는가를 24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하는데,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죠. 그야말로 바로가 죽이면 그냥 싹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그네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부터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번성하지 않고 그냥 꾀죄죄했으면은 왕이 뭐 마음이 변하고 말고도 없이 그냥 쳐다도 안볼 텐데, 너무나 강력하게 하시니까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권적인 간섭하심이고, 그게 아닌 것은 마귀의 역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적어도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인생사들은 무엇 하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24절, 25절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26절에,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기서부터는 동사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내신다, 보내사, 죽이셨도다, 말씀하시고, 내리시며, 치셨도다, 이런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몰고 가세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주시는 것도, 여기서 이 시인은 순서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아요. 열 가지 재앙의 순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과정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결국 지키시고 건져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시인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했다. 표적과 징조라는 것은 단순히 재앙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재앙이라고 출애굽께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부터 45절에 보면 출애굽 과정 그리고 광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보여주죠.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는 내용을 다 살피지는 않지만 42절이 제일 중요해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하늘 양식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7절부터 시작한 족장들에게 했던 그 모든 보호하심과 신실하심부터 여기까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여기 대답이에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그 후손들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질문을 해요.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왜 족장들이 방황할 때 그들을 지켜주셨고 기근에 처한 이스라엘을 부양해 주셨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8, 9, 10절이에요. 을 영원히 기억하셨기 때문이며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42절. 이게 이 도널드 윌리엄스가 이 시편 105편 긴 말씀을 딱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방황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그네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며 이들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가 라고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마치 뭔가 하나님이 주무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배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순간들은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우리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아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냐 성전이 아주 무너지고 불타고 그 바벨론 군인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말 타고 들어가서 약탈하는 그 현장을 봤던 사람들은 아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그런 사건까지도 허용하시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에게는 나쁜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걸 증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셔서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신실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제가 결론으로 가면서 이 데렉 키드너가 시편 105편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Not one thing has failed. Not one thing has failed.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얼마나 멋진 제목이에요?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 Not one thing has failed.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마지막 구절 45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셨던 목적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맛봅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제가 미괄식이 아니고 두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근데 안 넣어도 돼요. 왜? 마지막에 할렐루야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너희도 그를 기억하고 행동하라. 그가 기억하고 행동하시듯 너희도 그를 기억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예배하라. 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